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 종일 맡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잠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하늘 문 여시사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늘 겸손하게 그 말씀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60번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60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60번.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그런 문제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거치고 그 남는 시간을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좀 이렇게 쉬게 하고 공적인 예배 그리고 자기들 사적인 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뭐 가족들 모여서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예배 드리는데 시간을 이렇게 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예배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문제가 이제 보면은 구체적으로 제 사귐에서 금하는 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1번으로 들어갑니다. 61번. 61번. 예. 제4계명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그런데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의무를 지행하지 않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든가 태만함으로 또는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이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공적인 예배나 자기의 사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이민생활하면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참 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가게들을 바꾸거나 직장을 이렇게 바꿀 때는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제 또 안 믿는 남편이 계시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가게를 열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가게를 바꾸시거나 또 그럴 때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완곡한 부탁입니다. 완곡한 부탁. 다음에 바꾸실 때는 주일 꼭 지킬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주변에서도 뭔가 이렇게 찾을 때는요. 그래도 주일날 쉬는 거 찾아.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가 우리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열고 있는 분들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도 알아요. 다들 이렇게 막 그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또 신앙이 여리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좀 쉬어라고 얘기합니다. 안 쉬면 우리 몸이 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 처음 와가지고요. 공부를 좀 빨리 마치려고, 이제, 그거를 합니다. 이제 밤에 가서 이제 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그러면요. 알루미늄,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알루미늄 동그란 거를 기계가 철크덕하면 여기다 넣어주고, 철크덕하면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 빼고 넣고, 철크덕하면 빼고 넣고, 이렇게. 또 돈을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지상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것만 집어넣다가 촥촥 빼면 이거 되네? 그러면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한 3일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왜요? 자기는 철크덕 하다가 쉬어야 되는데, 아, 기계는 안 쉬는 거 있죠. 계속 철크덕거리는 겁니다. 계속 잡아낸다고, 지상 낙원이 아니네. 성도는 좀 쉬어야 돼요.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들 아는 좀 이렇게 성경이 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가게를 찾으시거나 이럴 때는요, 주위를 닫는 가게들을 찾으십시오. 그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님 주일 지키기도 좋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오죽하면 주일을 열어야 되겠나 그걸 제가 알아요. 주일을 이렇게 다 닫고 쉬시면 가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성경 말씀 따라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을 헤아려 달래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또 보십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금합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신앙 수준을 이렇게 많이 높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준을 높이면요 굉장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면 예배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날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61번을 보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찾습니다. 특별히 예배 준비를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눈이 막 왔습니다. 저 밑에까지 눈이 왔습니다. 그럼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쉬면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다 미끄러져서 다 못 올라오잖아요. 우리 교회 눈 와서 눈 안 쉬면 고약합니다. 제어도 제 차는 못 올라옵니다. 이거 올라와 보니까 올라오다가 안 올라와지더라고요. 앞바퀴 구르는 차들은 이 뒷바퀴는 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떡합니까? 우리 막 열심히 또 치우는 분들이 나와서 고맙게도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그거 해도 돼요?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요. 주일날 그런 건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하나 찾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니요,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마태복음 12장 5절. 예, 마태복음 12장 5절. 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뭐를 합니까? 그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떡도 갈아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막 안식일을 예배드리러 온 사람 뒤치덕거리러 되고 막 노동을 합니다. 안식일을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12장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을 뭐하여도요? 범하여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막 그 안식일 법에 딱 들어가면 그 범하는 겁니다. 그 범하는데 그게 그럼 범죄인가 아닌가 그럴 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럴 때 요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성경 구절, 혹시, 마태복음 12장 1절 보시면요. 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막 배가 고파서 가다가 밀밭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밀을 막 해가지고 막 배가 고프니까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관계되는 일들은 안식일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 그런 해도 된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막 붙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요, 지금뿐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거 뭐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는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과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안식일에는 자선에 관한 일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에 관한 일들, 생명에 관계되는 일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요. 이런 예를 듭니다. 양이 한 마리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안식일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꺼낸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어떡하냐고. 그 양을 꺼내줘야 양이 살잖냐고. 그 얘기가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빠졌으면 그 붙잡아내면 그 노동입니다. 이 제사식 죽일 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선을 베풀고 자선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한 마리가 빠져서 구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사적인 예배들. 이렇게 모이는 거 말고 자기 개인에 관계되는 예배들, 그리고 사적인 예배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의사가 주일날 자기 환자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들? 주일인데 가서 수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물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막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불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 다 마쳐야 돼. 그리고 홀라당 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쫓아가야 됩니까? 그럴 때, 그러면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굉장히 이렇게 어떤 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딱딱하고 강하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옳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내야 됩니다. 요놈의 양이 다음 안식일날 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또 구해줘야 되죠. 한 10번을 연속으로 빠집니다. 요 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건 잡아먹어야 됩니다. 요거는. 요건 잡아먹어야 됩니다. 요거 자꾸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 안식일은 우리 기쁨을 위해 주신 날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 안식일 때문에 우리 막 한두 분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아픈 거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루는 거는 다음에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실 때 좀 멀리 이렇게 보시면서 좀 해 주십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 안식일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자기 생명에 관계되는 일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노동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이제 6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제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제 4번입니다. 62번. 제 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지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주 엿새 동안을 허락하시고 제 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기가 되신 것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요즘 왜 주일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허락해서 너희 일들 열심히 해라 그랬고 제7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예, 안식일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날에다가 제가 복을 줬다 그랬죠. 그죠? 창세기 2장 3절, 안 찾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집사님이 레위기 23장 3절 한번 찾아놓으시고요. 네, 아마 맞죠, 아마. 예. 창세기 2장 3절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이거 제가 창세기 이런 거 찾을 때는 제가 신경을 좀 쓰죠. 그죠? 오랫동안 뒤적뒤적 하시면 제가 조금 좀 그렇죠. 그죠? 창세기는 얼른 찾으셔야 됩니다. 저 중간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주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이건 괜찮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가 아니라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입니다. 날에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제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3절. 요거로 아마 안식일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다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아멘. 아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럽니다. 죽을 똥살똥 일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서요. 어떨 때는 7일째 문을 안 열면 옆에 있는 가게들이 막 야단치는 데도 있고, 7일째 문을 안 열면 막 고객들 다 뺏길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다음에 이렇게 직업들을 이렇게 하실 때는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63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안식일은 끝났습니다. 제가 위에 옷돌이 좀 벗겠습니다. 저는 덥습니다. 제가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하트포드로 갔습니다. 그 하트포드는 미국에서 무엇으로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보험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큰 보험회사들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본부가 거기에 있으니까 자기 사원들을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다 본부인들 부르잖아요.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수련회를 자그마하니까 자기 교회 수련회를 거기에서 며칠을 가졌습니다. 한 250불, 200불 하는 방을요, 방 하나에 그냥 80불에 주는 거 있죠. 80불에 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장소 이런 건 다 프리로 주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와서 이제, 가족 수련회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가만 보니까 다른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싼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방 하나에 4명이 들어가면 80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원에 가면은 무조건 1인당 50불이나 45불입니다. 그러면 방에 그것도 뭐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짐짝처럼 막 방 하나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하고 잘못하면 벙커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푹신하고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에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제가 보니까. 다 주고 가는 호텔을 샀습니다. 18층인지 굉장히 커요. 18층에 올라가 봤더니요. 경치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도 14층에 줬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경치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요. 다 주고 가는 호텔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텔을 완전히 레노베이션을 시키고요.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이제 막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회의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할 수 있도록 막 준비를 시켜주고요. 우리 거기 가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어지면 막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요, 막 이메일을 얼마나 보내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오면 제가 가보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죠, 그쵸?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호텔, 가게 이런 큰 등치들을 그렇게 해서 살려놓고는 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죽어가는 가게를 살려놓고 팔면 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덩치를 움직이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친절한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 아니라 외국 분들도 와서 거기 투숙하면서 세미나하고 우리도 방 두 큰 그 예배 드리는 데 하고 그다음 뭐 간식 먹을 때를 두 개를 주더라고요. 객실 말고. 그런 서비스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막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다 주고 가는 데를 사서 레노베이션을 완전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또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호텔업을 안 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참 귀한 데를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중에 갈 수 있으면 한 3,400명은 뭐 너끈히 치고도 남습니다. 홀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소그룹 공부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예 3층에다는 3층에 객실을 안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단체든지 와서 컨퍼런스를 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다음에 객실은 위쪽으로 다 올라가지고요. 경치 좋은 데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게 그 하트포드 다운타운에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조금만 차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그 좀 주변 환경은 안 좋아요. 그런데 호텔 들어가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오너가요. 하여튼 하고 굉장히 길게 보면서 하나를 사서 키워놓고 팔고 키워놓고 팔고 하는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하여튼 하고요. 지금 살기 너무 어려울 텐데 하여튼 좋은 지혜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5계명입니다. 진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제 5계명입니다. 제 5계명. 제 5계명은요, 10계명에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요, 약속이 없습니다. 1, 2, 3, 4 뭔지 알죠? 대충 아시죠? 그렇죠? 거꾸로 내려가면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3계명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은 뭐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고,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나 외에 뭐 이렇게 지키면 어쩌고 저쩌고, 그 10계명 속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5계명에 딱 가면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 63 앞에 한번 보십니다. 예. 제 5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준 요거예요. 약속을 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자기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이 계명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요, 요 계명 해석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그 부모님은 그렇게 잘 섬겨야 되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공경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단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요 부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보면요. 왜, 여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그냥, 계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5계명은 그냥 넘어가면 64번부터가 이제 뜻을 얘기하잖아요. 63번,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약속 있는 첫 계명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 5계명은 무엇인가?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무엇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이제 그게 63번부터예요. 63번 한번 봅니다. 아, 64번이죠. 그죠? 64번. 64번.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뭡니까?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참 부모 공경 안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는 시대인데, 혹시 그 조금 속에 있거나 막힌 게 있고, 요 계명대로 좀 안 하면, 뭐, 우리 다 그냥 가만 계시면 되잖아요. 집에 가셔서 다 이렇게 푸십시오. 부모님 하여튼 잘해드리십시오. 연세 드시면요, 젊은 자녀가 가서 먼저 이렇게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뭐, 반짝반짝 작은 볼, 곤지곤지, 짬짬,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지금 그렇게는 못 해도 가서 이렇게 주물러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지요? 부모님이니까 내리사랑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풀어야 돼. 이건 안 됩니다. 내리사랑에 올려 공경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경하고 하는 걸 먼저 이렇게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는 높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제5계명이 우리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일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5계명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 다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사는 어떤 테두리 속에서 상하관계나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나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제5계명의 뜻이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우리 부모님에게만 한정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 인륜관계 속에서, 그렇죠?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는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높일 자는 높이고 또 따를 자는 따르고 공경할 자 공경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제5계명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한정시킬 때는 그 부모님을 어마어마하게 공경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효자는 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일단은 교회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이걸 그냥 이렇게 싫으면 이렇게 헛쳐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시대. 권위라는 권위는 무조건 일단 떨어뜨려 놓고 봅니다. 권위라는 권위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도 일단 땅에 꼬라박고 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뭐라 그러고 다니죠? 고등학생들이. 이명박 아웃! 이명박 아웃! 이러고 다닙니다. 퇴진하라고. 그러면서 노래도 하나 지어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노래요. 무슨 노래더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게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한 것도 많지만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고 이런, 그 대통령 하야할 만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좀 너무 좀 심한 거 있죠. 너무 심한 거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권위는 일단 떨어뜨려 놓고 보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걸 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은 한 십몇 년, 이십몇 년 전부터 탈권위에서 아버님의 것도 뭐 선생님의 것도 뭐 목사고 장로님이고 뭐고 하나 없이 일단 권위가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세상에서 경찰 맥살을 잡고 경찰 뺨때기를 때리는 나라가 전 세계 천지에서 한국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검사들이 결의를 한다 그러죠, 그렇죠? 멱살만 잡아도 이제는 감방에 집어넣겠다고. 멱살만 잡아도 집어넣겠다고.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시민들이 나중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누가 나서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 떨어뜨려 놔놓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들 멱살만 잡아도, 제가 한국에서 올 때는요, 참 우리 경찰 아저씨들 진짜 불쌍했습니다. 뭐 자기가 잘못해서 가면요, 시도하고 파주소에 가서 시도하고 이놈 새끼 누구 불러와 그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막 조인트를 막 까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기사가 조금 날 듯 많다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댄반 수갑 차가지고 댄반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죠? 댄반.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인데 그런 법 질서는 지켜지는데, 한국은 참 그게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어디서 지금 회복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는 데부터, 가정에서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잘 보십시오. 가정을 언제 만들어 주셨습니까? 교회를 언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부터 만들어 줬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셨잖아요. 남자, 여자 만들고 가장 짧은 주례사,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타락하기 전입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국가는 그 기본 모태가 뭡니까? 그러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이 신문지상에 가정에 나쁜 소리들이 막 나올 때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도요, 가정들이 막 분란이 많으면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진짜로 공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뒤에 뭐 약속대로 안 해주셔도 어떻습니까? 오래 못 살면 어떻고 잘 못 살면 어떻습니까? 낳아준 부모님 자라드리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여튼하고 제 5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브로드하게 해석을 해서요,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는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느 속에서라도 질서 가운데서 사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분이 있으면 따라서 이런 걸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예, 이건 뭐 신약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십계명이 구약 거라서 제가 신약 글을 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누구를요? 부모님을. 진짜 부모님 외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낳아준 부모님 늘 이렇게 소환해서 잘 돌봐드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주십시오. 에베소 6장 5에서 9. 그 상화 아니면 횡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공경할 때 공경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와 상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종이나 상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나가거나 직장에 나가거나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 속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정도로 누군가가 자기 상전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엇을 거치라? 예, 옛날에 아마 공갈도 많이 쳤나 봐요. 근데 그러면 확 뭐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공갈 이게 성경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나의 상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밑에 있다고 막 욱박지르고 공갈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종들 상전들 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는 뭡니까? 마땅히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마땅히 공경할 자는 공경하고 마땅히 보살필 자는 보살피고 이런 그 인간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참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그건 알지 않습니까? 안 지켜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65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제5계명에서 그럼 금하는 거는 뭡니까? 아까 그거를 뒤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게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제가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 인륜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높일 자는 높이고 같이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 7절이 아마 찾겨져 있을 거예요. 로마서 13장 7절. 로마서 13장 1절은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따르라고 합니다. 그 권 너무 포악스럽구나. 신앙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7절쯤 가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지금 사람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무슨 이게 성경 말씀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다 똑같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주시는데요. 제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 와서 아무래도 목회가 안 돼가지고 이분 취직하셨어요. 이제는 목회를 못 하십니다. 취직을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지난 여름에 제가 살짝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그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닙니다. 근데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자기 위에 보스가 자기 아들하고 나이가 같대. 자기 위에 보스가 자기 아들하고 나이가 같대. 근데 그 보스가 뭐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그런 거 아니래요.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영어를 잘한대. 그런데 자기가 미국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보스 그러면요 절대로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다. 보스가 얘기하면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없이 다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의견 틀리면 뭐라 그러면 그거 뭐 이러는데 고등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인데도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다 하지만 보스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면서 더 자유롭다 그러면서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렇죠? 한국은 그게 다 깨지는 데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뭐 그러면 막 이런 데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선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교회 신앙 교육도 안 됩니다. 교회도 잘 안 됩니다. 교회라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는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밖에서 왜 그렇게 했어? 그거 생각도 모르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왜요? 결정은 늘 몇 개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 뭐라 그러는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교회에 제일 많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당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는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너무 성경적이 위반되는 그런 거 아닌 하는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근데 당에서 어떻게 성경이 위반되거나 너무 이상한 것들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를 자기 입맛하고 다르게 했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런 걸로 잘 이렇게 그래 답답한 거 알아. 답답한 거. 그런데 당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정했을까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맞아 그러면서 옆에서 막 불을 지르고 돌아서 갖고는 저 사람 날 불평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죠? 성도분들, 이런 말이 조금 거슬릴지 모르지만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뭐, 어떤 데는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다른 모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그리고 우리 RC에는 당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안수진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지 않으면요, 늘 교회는 싸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줄 사람한테는 주고 이런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이 나오는 이 소요리 문답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영국에서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이걸 이렇게 다뤘습니다. 왜 그렇게 다뤘습니까? 이렇게 해야 교회가 편안하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편안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고 오늘 좀 일찍 마셔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을 주고 번영의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렇죠? 약속 있는 무슨 계명요? 첫 계명. 1, 2, 3, 4 쭉 가다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공동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먼저 죽던데요. 그러면 그분은 불효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길게 하나님 부모님 잘 생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 참 부모님 내몰마를 할 때 부모님 생기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손자 손녀들이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따로 계산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계산이 뭡니까? 장수의 복과 무슨 복요? 번영의 복.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잘 생기기를 바랍니다. 장수의 복과 무슨 복요? 번영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67번으로 넘어갑니다. 제 6계명이 뭡니까? 다 아는 것들입니다. 제 6계명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머릿속으로 얼른 상상하면 안 됩니다. 살인은 상대도 죽이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살이라고 그럽니다. 제6계명은 뭡니까? 자기 생명도 살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존중이 여기고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그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갑니까? 자살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초대교회 이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그렇게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습니까? 라든지 이게 생각같이 단순치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했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 말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한테는 대놓고 이런 말 하면요. 예수 자체를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죠. 그렇죠? 전도하기도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미시간에서 어떤 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뭔 난리인가 하면은 미시간에는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런 아랍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시간 북부, 중부 북부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80%가 모슬렘이에요. 체육교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체육보조교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체육보조교사가요 그 무슬림 애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전도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막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간지 모릅니다. 지금 막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스쿨 내에서도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무슬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자기가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잘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걸 개종시키려고 그러냐고. 지금 그래서 지금 신문에는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보스 뉴스 라이프라는 걸로 해서요. 미국 전역에 있는 그것 때문에 반 기독교 열풍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가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둘 다 크리스찬인데 전도하는 걸 눈 감아 줬다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존경해줘야 되지 않냐고. 지금 이러면서 뭐 촛불만 안 들었다 싶죠. 뭐 또 비슷한 거 있죠. 지금 세상이 막 그렇게 돼 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분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 장례 집례할 때 저분은 지옥 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참 답답하죠. 꼭 그 말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막 허랑방탕 예수 믿다가 허랑방탕하는 사람인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지옥 갔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단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빗대갖고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 해보신 분들 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제 가까이 한국에 있는 분인데도요. 제가 있던 교회에 아주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이 자살을 했습니다. 참 그런 걸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우리가 유보를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속에는 다른 사람만 살인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8번으로 넘어갑니다. 68번. 그럼 제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69로 해서 오늘은 마치는데요. 제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이거를 그냥 상대방 쪽으로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묵상을 하고 얼마나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지 알 수가 있죠. 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그럴 때는 상대방 쪽으로만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너 자신을 향해서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6계명에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많은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의사를 손을 빌리든지 뭐 누구의 손을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68번입니다. 68번에 대한 글은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직접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어디에다 합니까? 아마 이거 아마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를요? 뭐를요? 남 육체가 아닙니다. 자기 육체를 돌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학대를 합니다. 막 나가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몸을 돌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돌보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라고 그럽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사람은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만큼보다 낮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아니죠. 내 이웃을 뭐같이요? 내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그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 정도만 해주면 그거 뭐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하는 거 있죠. 그런데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이요, 생명에 관한 것도 생명에 관한 거지만 자기 육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 무엇을요?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잘 먹이고 또 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영으로만 교회 멤버가 아니잖아요. 육신도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잘 갈무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지금 나옵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분들이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몸을 탁 그리고 끊는 것만 살인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너무 학대하는 것도 그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막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 그 나쁜 사람들, 그 깡패들이나 그 조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막 화나고 다른 사람을 겁나게 할 때는 뭘 하죠? 면도칼 같은 거로 막 자기 막 이런데 자해 하잖아요. 피를 뚝뚝 흘리게 합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남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과 남의 생명을 합법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원수까지도 갚지 마라 그러죠. 원수도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참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번 가보십니다. 그럼 금하는 게 뭡니까? 그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자살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뭐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간지 안 간지. 우리 죽어서 가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이럴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스스로 이렇게 끄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해석은 유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뭐 분명하지만 누구는 안 믿었어 누구는 이런 표현들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잘 한번 보십시오. 금하는 게 뭡니까?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태인들 아주 나쁜 놈인들인 거 있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미운 친구가 있고 미운 놈이 있습니다. 갔다가 막 죽으라고 패놓고 어느 정도 안 죽을 만큼만 하나님 저 살인 안 했습니다. 아 요렇게 노는 놈들이 있는 거 있죠. 참 머리가 비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안 죽을 만큼만 패놓고 저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자기는 살인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하나 더 성숙한 방향으로 그거 한다는 거죠. 더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뭐라 그럽니까?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 그러면서 막 분노를 확 잡아내는 거 있으면 그것도 뭐 같이 취급합니까? 그것도 살인한 거로 취급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주실래요? 먼저 창세기 9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남을 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남을 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지금 이거 우리하고는 상관이 안 됩니다. 우리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거나 뭐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거나 그건 아니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꾸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을 자꾸 잊어먹는 거 있죠.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한번 주십시오. 마태복음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럴 때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사람 죽인 거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그게 싹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마음 놓고 어떻게 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폐해진 게 아니라 더 성숙하고 완숙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날에는 죽인 것만 살인했다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노하는 자도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요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같으면 요게 뭐 같습니까? 요거 라가라는 미련한 놈인데 우리는 막 하다 뭐라 그러죠? 미친놈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분이 나서 하는 그거 살인죄하고 같이 놓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을 진짜로 막 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학에 와서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나 이런 것들은요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없애십시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그러나 그게 일어날 때는 얼른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의하면 그냥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살 안 하면 이게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없이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학대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형제나 친구에 대해서 라가라 그리고 미워하는 그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Hatred is mur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어떤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법의 수준이 훨씬 넓어지고 더 많아지지 폐쇄돼가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뭐 그거 뭐 하다가 뭐 없어졌는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훨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메시아가 와서 어떤 죽음을 죽을지도 모르죠. 그냥 막연하잖아요. 신약에는요, 딱 신약을 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밝혀진 사람에게는 밝혀진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참 너무 이렇게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욕먹는 게 참 마음에 참 아파요. 제가 목사인데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도 많고 또 지금 시대가 또 막 지금 힘들게 안 살려고 그러고 그냥 쉽게 세상 맞춰서 살라고 그러는 그런 시대를 목회하면서 참 어떡하든지 말씀대로 막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를 안 던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도를 맞는 시대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십계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좀 예민하기까지 그 성경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할 수가 있나요? 사람인데. 안 미워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외에는 없죠. 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걸 빨리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지. 이걸 쌓아놓으면요. 이게 폭발하잖아요. 이민생활 하면서는 이게 더 많습니다. 분노가 많고 막 조금만 하면 분노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 거 주님 앞에서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구역 성경 공부하면서 또 친한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거 다 쏟아내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인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훑어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은 땅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들 누리게 하시되 이 땅에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주위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꺾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미운 마음이 생기게끔 놔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강할 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시고 함께 다 나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입에 찬송을 붙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 다 없애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또 오늘 밤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